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어제 오전 5시경 아덴만 상공에서 드론 한 기를 요격한 데 이어 오전 10시 30분경 홍해상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후티 반군의 수상 무인정 한 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홍해 국제 항로를 향해 기동하는 것이 포착된 이 수상 무인정이 국제 상선과 미 해군 함정들의 임박한 위협인 것으로 판단해 자위적 차원에서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상 무인정은 미군의 공격 이후 큰 폭발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한 인명과 장비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아덴만 상공에서 요격한 드론이 후티 반군이 발사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영내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해상에서 국제 상선과 미 해군 함정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하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예멘 내 후티 반군 지역에서 대함탄도미사일 두 발이 홍해를 지나던 라이베리아 선적 버뮤다 소유 상선 코이호를 향해 발사된 뒤 해상에 떨어졌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이루어지고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위협해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들에 대한 다단계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8일 요르단 주둔 미군 병사 3명이 드론 공습으로 사망했던 사건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이라크 내 급진주의 민병대 소행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의 국제 상선 공격을 포함해 이란의 지지와 자금 지원을 받는 테러 단체들이 영내 더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 같은 상황으로 볼때 지금은 중동에서 위험한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 무장 세력들은 이란의 대리 집단이라며 저항의 축을 자처하는 이들 세력들에 대한 이란의 자금과 무기 지원 없이 이 같은 행위들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름반도 인근 흑해상에서 러시아 함정 한 척을 격침시켰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이날 정보국 산하 부대가 크름반도 서쪽 해상에서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미사일 탑재 함정 이바노베츠함을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국방정보국이 공개한 관련 영상에는 수상 드론 한 척이 야간에 함정 한 척을 향해 기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이 수상 드론은 선체 측면이 손상된 함정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한 뒤 또다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으며 이후 이 함정은 앞부분이 수직으로 들려올려진 채로 가라앉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영상이 촬영된 날짜와 장소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드론 24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남동부 드니프로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중 11기가 요격됐으며 중요 기반시설을 겨냥한 이번 공습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 단전이 이루어졌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2일 오전 11시경 북한이 한반도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한국군이 감시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날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평안도 내륙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군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의 탐지자산에 따르면 비행시간은 몇십 분 정도에 그쳤으며 순항미사일 종류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서해상으로 화살 2형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그보다 앞선 28일과 24일에도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이라고 주장하는 불화살 3-31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 주요 도시인 칸 유니스 내 하마스 세력을 해체했다고 어제 주장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칸 유니스에서 우리의 임무를 달성했다며 라파로 진격해 우리를 위협하는 테러 분자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와 넉달 가까이 전쟁을 수행 중인 이스라엘군은 지난주 한달 만에 최대 규모 작전을 통해 칸 유니스를 포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2일 또다시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네 번째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실망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가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함 조선소를 방문해 전쟁 준비를 위한 해군 무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전 11시께 북한 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으며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사흘 만이고 올 들어 네 번째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3-31 여러 발을 발사했고 28일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 3-31 두 발을 그리고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엔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 2형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평양 인근 내륙 또는 남포 인근 해상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탐지자산이 포착한 비행시간은 몇십 분 정도에 그쳤고 사거리도 1500km에서 2000km로 추정됐던 지난달 30일 화살 2형 발사 때보다 짧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정밀표적 타격 훈련 등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화살 1형 또는 2형이나 불화살 3-31형 등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열흘 새 네 번이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배경에 대해 정밀 타격 연습을 통해 타격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선임연구위원은 같은 계열의 미사일 발사 간격이 이례적으로 촘촘하다며 해당 무기 완성에 집중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정 전략순항미사일의 완성형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굉장히 실험의 집중력이 상당히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존의 어떤 정세나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일종의 시위성 행동으로 정세를 고려한 발사 개념보다는 실험에 집중하는 양상으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뭔가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양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과의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에 집중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지원하면서 생긴 재고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지금 최대한 위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나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재고가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현 상황에서 순항미사일을 통한 위기 고조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포 조선소를 방문해 군함 건조 실태를 살펴봤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남포는 평양과 가까운 항구 도시로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포 조선소 시찰 행보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조선소 방문 시점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미사일 발사보다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조선소 방문을 계기로 해군 전력 강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남포조선소에서 오늘날 나라의 해상 주권을 굳건히 보위하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결정했던 각종 함선의 건조 실태와 새로운 방대한 계획 사업의 준비 정형을 상세히 보고받고 계획된 선박 건조 사업들을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무조건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해와 접한 남포조선소는 과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발사 시험에서는 다지선을 건조하는 활동이 식별된 장소입니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5대 과업을 발표하며 선박 관련 과제론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를 꼽은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8차 당대회 관련 내용을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그동안 북한의 잠수함 활동 근거지로 지목된 동해 신포뿐만 아니라 남포에서도 핵잠수함 관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해군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난해 연말 9차 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대남 투쟁 방향의 대전환을 선언한 것과 연계된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의 대사변을 준비하고 무력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 증원군이 들어오게 되고 그건 다 해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건지 그러기 때문에 해군력이 강화되는 게 김정은의 전환된 노선에 따른 부분이 있는 거죠.
김 위원장은 9차 당 전원회의를 통해 적들의 무모한 북침 도발 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 대사변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인혜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남포조선소를 찾아 전쟁 준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식의 행보를 보이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채 또다시 전쟁을 운운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각종 군함 건조에 무조건 집행을 지시한 것은 민생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김 위원장이 최근 내놓은 민생개선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난 속에서 국방력 쪽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지방발전 20승 10 강요하고 남포조선소 가서도 삼선공업 강요하고 이건 상호 모순적인 행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현 시기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대책으로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북한 핵 위협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화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전 세계 평화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뮤얼 파파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이를 현재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 changing dynamic is continued saber rattling.
파파루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은 무력 시위와 확산 활동을 지속하고 무기 실험을 늘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며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령관으로서 나는 북한의 핵 역량 발전을 주시해야 한다며 그것에 보조를 맞추고 억제할 수 있기 위해 특히 미국의 전략군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a military commander, I must look at the capability development.
파파로 지명자는 또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우리는 비핵화된 한반도를 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선 깊이 우려한다며 두 나라 관계를 공생으로 규정했습니다.
It is concerning, deeply. It is symbiotic.
파파로 지명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심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제재를 회피해 물자와 잠재적으로는 첨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 및 안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양국 군사협력은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파파로즈 병자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영내 대북 미사일 방어 역량과 관련해 북한의 기존 혹은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임명되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군 태세와 준비 태세를 계속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 억지력 향상을 위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모색하고 개선하며 보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군사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유사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보와 한국 내 미국 민간인 대피 작전 실행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파파로즈 명자는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잠재적 충돌과 관련된 중대한 전략적 군사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북한은 재래식 능력과 전략적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사시 한국에서 비전투원 소개 작전을 수행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한국과 일본 양국의 지원 수준, 경고의 정도, 자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내에서 비전투원 대피자를 집결지에서 재배치 센터로 그리고 한반도에서 출발하는 공항 및 함망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한국의 수송 자산에 의존한다며 일본에서는 임시 피난처로서 비전투원 대피자를 수용하고 보호하며 지원할 수 있는 일본의 능력과 역량에 의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파로 지명자는 중국의 대북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파파로 지명자는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간단히 말해 나는 우리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거듭 촉구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언입니다. 미한 안보 관계에 대해선 미국이 가능한 한 많은 다자무제에서 한국의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역할 증대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이 진행 중인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기존 계획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시기가 되면 동맹이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건에 기반한 전환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국군의 세 가지 핵심 군사 능력이 모두 충족되면 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뒤 관련 훈련과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파로즈 명자는 한국의 방위비 수준과 공동방위 태세에 대한 기여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파파로즈 명자는 한국이 자체 방위력에 적절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은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운용성 유지에 대한 미한 양국의 공약을 고려할 때 한국의 국내 투자는 연합 억제력 및 방위 태세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묻는 잭리드 상원 외교위원장의 질문에는 고위급에서 직접 보고 있는데 내가 보는 양국 고위 지도자들 간 관계작용은 가짜가 아니다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역사가 있지만 밝은 미래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do see it firsthand, Senator, at the senior level. There's no faking the chemistry.
또 미한일의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정상이 합의한 대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최근 가동 등 매일 작전 수준에서 그 결실을 보고 있다며 3국 협력 강화는 역사적이며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파파로즈 명자는 중국에 대해 여전히 미국 최우선 정부에 추격하는 도전으로 남아있다며 중국은 주권, 자유, 투명성의 기본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약화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여러 영역에서 타이완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며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오랜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파로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존 아퀼리노 현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파파로 지명자는 2021년 5월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취임하기 전엔 해군 중앙사령부와 제5함대 사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군 최대의 작전구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육해공군을 감독하는 통합전투사령부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의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차관과 한국외교부 강인선 2 차관이 31일 서울에서 제8차 미한 고위급 경제협의회의를 열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페르난데스 차관과 강 차관은 이번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미한 경제관계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경제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혁신적인 기술 분야에서 다양하고 탄력적이며 안전한 공급망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진전시키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한국외교부도 보도 자료를 내고 이번 회의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 이행과 관련해 한국 관련 업계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실망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셰퍼 전 주 북독일 대사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은 높지만 전면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두 전직 대사와의 특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갈루치 특사님, 올해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 있어 북한의 행태가 과거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I think you asked just the right question. It is pretty easy to say that we're having a hard time dealing with the DPRK.
우리는 항상 북한을 상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3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제 경험에 비춰볼 때 평양의 젊은 지도자가 발표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번엔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이 정확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대한 한반도 위협의 성격이 달라졌음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럴 수 있으며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이 다른 시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북한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지막 양자회담에서 일어난 일에 크게 실망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제가 읽고 들은 대부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빈손으로 나온 데 대해 개인적으로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북한의 재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제 견해는 제 동료인 박할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남한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북한의 정책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북한은 중국을 다시 포용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 전략의 또 다른 측면은 핵무기, 특히 대륙간 사거리 운반수단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수십 년 동안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르다고 봅니다.
셰퍼 대사님, 최근 북한의 위협이 다가오는 미국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말과 행동이 전쟁의 징후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북한의 셈법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I believe that the danger of a military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growing for some time and it keeps growing. I do believe that. There's the danger that some
저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의 위험은 한동안 계속되어 왔고 계속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일부 고위 군인사들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과거보다 더 위험한 도발 행위에 나서도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 등 국제 정세도 북한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한동안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국 대선 때문이죠.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다른 고립주의 공화당 후보가 승리해 미한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자신들의 주요 전략적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원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든 나중이든 말이죠. 하지만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경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셰퍼 대사님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은 높지만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북한이 생존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They calculate their risks. They know that conventionally and also nuclear wise, of course,
그들이 위험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한 동맹이 재래식 측면이나 핵 측면에서 훨씬 강력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북한에서 2008년부터 특히 2012년 이후 지도부의 구성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권력 투쟁이 있었고 그 결과 외국인 혐오증이 심하고 모든 외국의 영향을 차단하려는 강경파가 득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군부 인사들인데 이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더 대담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쟁의 위험이 실제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아마도 한국을 시험해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한국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 중 하나는 물론 미한동맹을 약화시키거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죠.
갈루시 특사님, 전문가들의 기고문이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대다수는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여 심지어 제한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전면전은 벌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셰퍼 대사님은 북한이 정권 생존을 원하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I listened very carefully to what the ambassador was saying, and it had balance. It had the basis of his past history.
저는 균형 잡히고 역사적 근거가 있는 대사님의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매우 예리한 분석이었고 그것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명제를 빙빙 돌고 있는데 더 직접적으로 다룹시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에 맞서 싸울 전쟁을 원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전쟁은 북한에 불리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도 압니다. 여기서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 어쩌면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군사적 교전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이 비록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더라도 북한이 한국과의 군사적 교전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수준까지 긴장을 높이면 자신들이 일시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래식 분쟁에서 핵무기가 일시적 우위를 주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또 이 경우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의 안정은 부분적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논의하고 싶은 부분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은 적을 상대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도 미국의 압도적인 핵 능력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북한은 ICBM으로 미국 도시들을 인질로 잡으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지키지 않도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 의견의 핵심입니다.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억지력은 심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공약을 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북한이 잘못 생각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생각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갈루치 특사님, 미국에서 정치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전통적이고 고립적인 대통령이 취임한다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You know, the first thing that occurs to me is that this South Korean government fairly recently, the president in South Korea mused.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상당히 최근에 한국 대통령이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미국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생각은 한국이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동맹국으로서 소중히 여기고 북한과의 충돌과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관해서는 모든 방법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공약이 취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전에서 미국 없이 한국만 상대할 것이라는 북한의 셈법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북한과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일본도 움직일 것입니다. 일본의 과잉 플루토늄을 고려하면 일본은 한국보다 더 빨리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첫 도미노는 한반도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이미 한계가 쓰러졌습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셰퍼 대사님, 미국이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과 논의한다면 북한이 그 기회를 악용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The first and probably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o not give any sign of a weakening of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That is 가장 중요한 점은 한미 동맹이 약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미한일 3국 연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이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여가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비판적 관여라고 하는데요. 안전보장, 경제적, 정치적 보상, 신뢰 구축을 위해 서로 대화하는 것이죠. 또한 북한에는 국가를 이끌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소위 지도자뿐 아니라 전체 엘리트들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조만간 그들이 호응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6자회담을 통해 입증된 올바른 접근 방식입니다. 물론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싶어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 핵무기를 없애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입장 차이가 대화의 장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북한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 경우 누가 대화를 거부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갈루치 특사님,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면서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제재 완화와 미한 군사훈련의 성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북한에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보유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십니까?
This is not a matter of what the United States will allow, right? North Korea went ahead, tested a nuclear weapon, did six tests.
이것은 미국이 허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여섯 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로는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제재를 했고 비판했지만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해온 것은 전쟁보다는 관여가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국과의 군사훈련과 유엔을 통한 제재만 하는 봉쇄정책은 매우 무미건조한 정책입니다. 저는 좀 더 활발한 활동을 원합니다. 비핵화부터 요구하며 북한과의 관여를 시작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신중하지도 않고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분명히 핵무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떼어놓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다른 수단을 통해 그들의 안보가 충족된다고 믿지 않는 한 그들은 핵무기를 떼어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보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수단이 바로 관계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진입하고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한국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대부분이 바라는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와 토마스 셰퍼 전 주북 독일 대사의 특별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극도로 과장됐으며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도 없다고 유럽의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체 기술까지는 개발하지 못했지만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로베르트 슈무커 박사는 1일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역량은 극도로 과대평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슈무커 박사는 BOA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슈무커 박사는 독일 뮌헨 공대에서 5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독일 국방부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엔 등에 자문을 해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고체연료 기반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해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5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 즉 시속 6,120km 이상으로 날아갈 수 있고 변칙 기동으로 추적과 요격이 어렵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대부분의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초음속으로 비행하는데 통상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변칙 기동하는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합니다. 슈무커 박사는 기동을 위해서는 횡력 또는 가속도가 필요한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속이기 때문에 직선 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횡방향 이동에는 미사일에도 작용하는 상당한 힘이 필요하며 힘의 크기에 따라 미사일 본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파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속에서는 기동이 가능하지만 고속에서는 기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동에는 가로로 작용하는 횡력이나 가속도가 필요한데 속도가 증가할수록 필요한 힘도 커지게 돼 극초음속이 되면 곡률이나 궤적 반경이 매우 커져 변칙 기동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슈무커 박사는 이것은 물리학이라며 모든 미사일은 북한, 미국, 러시아의 관계없이 물리학 법칙에 따라 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자랑하는 킨잘 미사일을 예로 들며 킨잘은 횡방향 이동이 없는 미사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슈무커 박사는 이것은 고속의 모든 미사일에 적용된다며 따라서 고속으로 기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선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어로 단검이란 뜻의 킨잘은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자랑하는 첨단 무기로 핵이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사거리 1,500에서 2,000km에 달하는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킨잘은 러시아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공격에 처음 실전에 투입했지만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에 여러 차례 요격됐습니다. 미국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도 지난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킨잘은 비행기에서 투하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뿐이라며 이스칸데르는 초당 약 2.1km의 속도로 연소된 후 활공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데 활공하면 속도가 느려진다. 이것이 바로 극초음속 무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인 이유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슈무커 박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슈무커 박사는 미사일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며 거듭된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 모든 과정에는 비행 테스트 등 프로그램에 따라 10여 회의 테스트가 필요하고 그 기간은 5에서 10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보면 과연 접점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북한이 매년 새로운 미사일을 내놓는 유일한 이유는 확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매년 2개씩 총 18개의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에 새로운 시스템을 공급하며 대량 살상무기 기술을 확산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한편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31일 BOAY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과 관련해 북한은 이미 기동식 재진입체를 탑재한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이 변칙 기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극초음속 활공체는 훨씬 더 까다로운 기술이지만 만약 북한이 개발에 성공한다면 훨씬 더 광범위하고 과감한 기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again, this is a something that's a technology that's been around for quite a while. It's been used in several other cases, and so I think it's quite credible that.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중장거리 미사일은 최대 속도가 마하 5를 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극초음속이지만 탑재체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되는 쇠기형 활공체 GV가 아닌 기동식 재진입체 MARB라고 진단했습니다. MARB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형태로 로켓에서 분리되며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하강 시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기동하며 경로를 변경합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기동식 재진입체는 오래된 유형의 미사일 기술로 미국은 이미 1980년대 실전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극초음속 활공체 HGB는 추진체에서 분리된 뒤 마하우 이상의 속도로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적어도 활공을 하는데 수시로 비행 경로와 궤적을 바꿔 탐지와 요격이 어렵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극초음속 활공체는 미국과 같은 나라도 개발하기 매우 어려웠다면서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체를 계속 추구한다고 가정하면 이를 제대로 개발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HGVs have been very challenging even for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to develop. So I think it, you know, assuming the North Koreans continue to pursue
북한은 지난 2021년 9월 쇠기형의 화성 8형이라고 불리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시험 발사했고 2022년 1월에는 쇠기형이 아닌 원뿔형 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무슨 지원을 제공하든 간에 북한이 발사시험을 하거나 실전 배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3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품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이런 종류의 미사일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성을 제공하는 거래가 있다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갖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I think that it is possible if there's been a quid pro quo in which North Korea provides munitions.
피터스 연구원은 러시아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북한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러 간 협력의 성격과 정도를 고려하면 기술 공유가 북한이 그런 수준의 역량을 갖게 하는 것은 분명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1일 국방 외무장관 2+2 회담을 열고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 등 국제법 위반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두 나라는 호주의 페니 왕 외무장관과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 뉴질랜드의 윈스턴 외무장관과 주디스 콜린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회담 뒤에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장관들이 인도태평양 안보를 약화하고 유엔 안보리결의 다수를 위반하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및 위성발사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수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하며 주민의 안녕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고 공동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한국통일부가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립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의 예술특별고문으로 위촉된 유근상 작가가 예술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조명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국립문화재보건대학총장으로 이탈리아에서 40여 년간 조형 회화 작가로 활동해온 유 특별고문은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가을 바티칸에서 열리는 인권센터 설명회 준비 등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후 특별고문은 또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유 특별고문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추진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에 예술 특별 고문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먼저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탈리아에서 한 40년간 작품 생활과 교육계에서 종사하다 고국을 위해서 이런 막중한 임무가 제게 겨운 게 대해서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또 인권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특별 고문으로 위축되고 난 뒤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한데요.
네, 시작은 됐고 올해 제네바에서 있을 그 국가 인권 여러 가지 발표가 앞서서 11월이거든요, 스위스. 5월에서 10월 사이에 그 행사에 앞서서 이탈리아 바티칸에서 인권 문제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북한의 어떤 생활과 또 이번 건립센터의 어떤 그 진행 상황 뭐 이런 걸 좀 모형과 함께 자료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척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적인 목소리를 하나로 좀 모아주려고 제가 좀 노력하고 있는데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서의 목소리가 가장 중용적이고 어떤 그 정치색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평화를 뭐 주제로 하고 인권을 주제로 한 그 전시를 어떤 자료를 통해서도 하고 한쪽은 또 평화의 메시지로 뭐 엔젤전을 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 회화 예술가로 활동하시면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외국을 떠나 외국에 살다 보면 뭐 다애국계가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할 정도로 뭐 또 거짓말 하는구나 아니면 과장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걱정보다는 그냥 뭐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자세지만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들어가 보지 않아도 되니 뭐 전쟁 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더 해외에서 많기 때문에 유학할 때도 그렇고 긴장 상태 한 장 놓치지는 않았죠.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만 많이 하지 행동을 옮기는 그런 일은 좀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그런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좀 더 고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예술 작업을 펼쳐오셨습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이 센터에 구상하고 있는 조각품 또 건물 조성 계획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선을 뭐 경계로 두고 살기 때문에 그나마 철새들이라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아픔에 놓여 있는 게 현 우리 남한 북한의 현실인데
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새와 같은 뭐 자유로운 영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뭐 백이 민족은 우리가 동일한 거니까 백색 건물의 생리적인 새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핵 등 정치적 문제와 얽혀 소외되고 또 국제사회 이목도 끌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정치적 이슈와 정치 싸움 속에 인권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게 옳은지 모를 정도로 상식을 좀 벗어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예술가의 시선으로는 정치적인 뭐 여당, 야당도 있지만 또 국가 간의 그 이데올로기도 다른 아주 좀 극한 상황까지 갖고 어떤 때 좀 평화가 올 것 같은 기대감도 있었다가 하여튼 이게 정책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 가공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랑과 평화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해외의 어떤 나라들이 걱정하는 그런 인권 문제를 우리가 오히려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동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뭐 이슈나 이데올로기보다는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자유세상이랑 또 인권에 대한 그 자기 보호 이런 거를 본인들의 힘이 약하고 폐쇄된 집단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는 거를 뭐 세상에 하나하나 뭐 나올 수 있게 그 빛을 좀 쐬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야무란 북한 인권 문제를 예술이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중세 때도 그렇고 르네상스 시대도 보다 보면 군대가 뭐 이렇게 한 지방 한 나라를 점령하는 시대가 있었고 수사들이 먼저 가서 어떤 그 선교 활동을 피면서 순교를 통해서 어떤 종교 전파와 어떤 이짐을 펼쳐나갔었는데 지금 현 사회는 좀 더 복잡한 사회가 됐고 그래서 네. 어떤 그 힘에 의한 그런 반응으로 항상 역반응과 전쟁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자극만 좋았지 평화의 어떤 메시지는 서로 전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남북관이 조금 좋아졌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사절단이라고 해서 음악인들이 가서 노래를 불러서 서로 이렇게 답방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게 한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치의 이슈로 가는 게 아니고 좀 꾸준히 우리가 편지 쓰기 이렇게 오고 가듯이 뭐 서독도 많은 노력 속에 또 망명과 또 어떤 제재도 많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통일을 염원한 결과에 우리보다는 앞서서 통일을 했고 우리는 완전 동족 상잔의 어떤 그런 배경이 더 아픔을 갖고 지금 분단 국가로서 있기 때문에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건립되는 이 국립 북한인권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하는지 또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알 권리들이 있는 분들은 뭐 몰래라도 우리 남한이나 전 세계의 어떤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떤 관심을 보여준다면은 어두운 지하에 어떤 갇혀 있는 그 어떤 체제 속에 암흑기를 갖고 있는 북한 주민도 인간으로서 우리가 더 깊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면은 그분들도 그런 정보를 알게 되고 우린 그런 노출을 끊임없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의 직계 후손이라고 들었습니다.
17, 18 나이에 뭐 잔다크같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떤 뭐 돌 하나 던진 것도 아니고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만세 부르던 소녀의 죽음으로 뭐 우리가 뭐 제가 직계라는 말을 좀 더 강하게 했던 말은
예.
뭐 시집 집안이 그 독립 수사로서의 집안으로서는 저희가 권이 그런 삶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뭐 국가 간이나 이런 독립 유공자에 대한 그런 배려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느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유근상 특별고문으로부터 한국통일부가 추진 중인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과 관련한 이모저모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금수품 약 260만 달러치를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일 BOA가 중국 해관 총서의 북중 교역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수출을 금지한 81개 품목의 제품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총액은 259만 2,717달러, 수출 물량의 총 무게는 92만 7,060kg에 달합니다. 지난해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제재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한 제품은 전기회로 자동차 단기로 나타났습니다. 총 37만 8,160달러어치로 총무게는 9만 4,700kg에 달했습니다. 이어 냉장용,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가구 30만 5,334달러어치, 가정형 물 여과용이나 청정용 원심 분리기 29만 7,604달러어치 등이 순입니다. L형강 27만 4,434달러어치, 알루미늄 연성 케이블 등 24만 7,000달러어치도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북한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HS코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를 명시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모든 회원국은 모든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및 철강 및 여타 금속류의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HS코드 72에서 89 숫자로 시작하는 제품이 북한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수출입이 HS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해 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걸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과거 중국은 금수품 거래를 지적받았을 때 당시 문제의 제품이 국제구호단체의 인도적 물품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대북 수출이 확인된 금수품도 국제구호단체가 제재 면제를 받은 제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관 총서 자료에는 문제의 제품들이 대부분 일반 무역과 국경 무역으로 명시됐고 중개 무역으로 명시된 제품들은 52만 9,400달러어치에 그쳤습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제품이 인도적 지원 물품이었다면 무역 형태는 정부 간 혹은 국제기구의 구호 혹은 기부로 기록됐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 금수품 거래를 지적받았을 때 당시 유엔 안보리 측의 HS코드 84, 85에 해당하는 일부 제품이 외교적,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유입된 것이라고 해명했었습니다. 또 HS코드 72와 73 제품은 강괴와 강철 빌렛, 페로실리콘으로 이들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의 가장 최신 대북 결의인 2397호는 HS코드로만 금수품 여부를 판별하고 있어 이런 중국 측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 지난해 거래된 제품의 제재 위반 여부를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북중 교역액은 22억 9,538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10억 2,772만 달러 대비 123% 증가했고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27억 8,902만 달러 대비 82%까지 회복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48년 2월 2일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멕시코가 영토의 거의 절반을 미국에 양도하는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1845년 멕시코에서 독립한 텍사스 공화국이 멕시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자발적으로 합병한 텍사스 합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텍사스 공화국을 미국에 합병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멕시코는 합병이 이뤄지자 전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승리를 뒷받침할 힘이 없었습니다. 1846년부터 1848년 사이 발생한 미국 멕시코 전쟁은 멕시코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1848년 1월 멕시코가 평화협정을 요청하고 미국과 멕시코는 1848년 2월 2일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멕시코 미국 전쟁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의 내용은 멕시코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와이오밍 등 국토의 절반가량을 미국에 넘겨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멕시코 영토에 끼친 손해보상금 1,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니다. 1949년 2월 2일 대한민국 정부가 장면 박사를 초대 주미 한국대사로 임명합니다.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유진영 국가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잇따라 승인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지위를 굳히게 됩니다. 1949년 1월 1일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유엔 파견 수석 대표였던 장면 박사를 초대 주미 대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장면 박사가 초대 주미 대사로 임명된 것은 1948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을 맡게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1949년 3월 주미 한국 대사관을 개설하고 외교 활동에 들어간 장 대사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 미국에서 외교관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과 미국 국회의원들을 만나 미국의 파병을 요청했고 유엔 안보리에선 유엔군 파병 결정이란 성과를 냈습니다. 1951년 국무총리가 됐으나 이후 자유당에 맞서 야당 정치인으로 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4.19 이후 의원 내각제인 제2공화국의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 9개월 만에 실각한 뒤 연금 생활을 강요당했고 반혁명 음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형 집행 면제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1966년 간염으로 사망합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